이사야서 17장 7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7장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7장에 지난주에는 1절부터 6절까지 가지고 다메섹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다메섹은 무너진 무더기처럼 될 것이고 에브라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은 야위게 될 것이다, 파리한 모습으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많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7절에서부터 14절 즉 17장의 마지막 부분까지인데 계속 연이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다메섹보다는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자기가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이죠. 성경에서 황폐하게 되겠다 그랬으니까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전달을 하면서 12절에서 첫 번째 단어가 슬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신나고 통쾌한 모습으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모습으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후반부터 14절에서 이르기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전이 담어 있음을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날의 일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첫 번째로 놓았어요. 그날의 일들이라고 했는데 7절과 9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해요. On that day,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이제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7절과 8절에서 되어지는 일, 그리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되어지는 일,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날에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7절과 8절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남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보겠다라고 했어요. 이날에 그날에 이 그날은 언젠가 하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날은 언젠가 하면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침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때예요. 그날에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즉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손으로 지은 제단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 이런 것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는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한 다른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우상을 버리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이러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에 대해서 역대기에서 이것을 묘사한 것이 있어요. 역대하인데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30장 11절 말씀에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셀, 므낫세, 스불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는 한 개인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파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에는 열두 아들이 있었고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 지파들 가운데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인데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북왕국에 소속되어 있는 지파예요. 북왕국에 소속되어 있는 이 지파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가 아니라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에 왔다. 예루살렘에 왜 오겠어요? 거기가 성전이 있고 거기가 시온산이니까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참 좋을 텐데 많은 사람이 오지 않고 적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날에 온 거예요. 그냥 평소에 어려운 일이 없을 때 평소에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날에 온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온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환란이 오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정말 혼란한 상황, 케이오스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아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로 가야 사는 거야 라고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이런 모습.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장면을 놓고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글을 쓰신 것이 있는데 너무 좋아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이 이미지를 보내드리면서 구역 식구들에게도 나눠주세요라고 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가끔 극렬한 심판은 우리를 이끌어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바라보게 만든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닥쳐와요. 건강의 문제든 자동차 사고든 뭐 집에 불이 났든 뭐 사업이 쫄딱 망했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닥쳤을 때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이고야 이렇게 살았다간 큰일 나겠다라고 깨달으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때의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것도 한번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바라보게 하고 적극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꾸준히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어려운 일이 한 번도 없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일이 한 번도 없어서 그냥 뭐 대충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왜 안 겪습니까? 나한테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지? 를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7절과 8절로 다시 돌아가서 7절에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는데 도움을 청할 때 그들에게 나타냈던 행동이 있어요. 결단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상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상을 버렸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했어요. 이 말을 자세하게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건이 뭐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헛되이 믿고 있고 헛되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정말로 믿으신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필요해요.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권력도 필요해요. 하지만 필요한 것과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 앞에 자막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너희의 쓸 것을, 그때 이 쓸 것이라고 하는 말을 desire, 욕망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nee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 가운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뜻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돈 필요해요. 우리 건강 필요해요. 우리 사람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날에 소수의 무리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상을 버렸어요. 근데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는 분명히 이 소수의 사람,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합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즉 아수르가 침공할 때에 그날에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이스라엘이 본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강하고 아름답고 영광이 있고 든든한 성읍과 같은 요새 Fortress라고 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우는 이 성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래봬도 이런 성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런 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 망할 일 없어.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소리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민족들이요. 몰려오고 있는데 그 민족들의 소리가 큰 바다에 큰 파도 치듯이 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멀리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서 오는데 아수르는 처음부터 이스라엘로 직접 와서 바로 곧바로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아수르는 점점 나라가 힘이 세면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정복을 하면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몰려오는 소리, 침공의 소리, 전쟁의 소리를 들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큰 바다에 파도 치듯이 온다. 민족들이 소용돌이를 지금 치고 있다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왜 황폐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For you have forgotten the God of your salvation and have not remembered the rock of your refuge. 너를 구원했던 하나님을 너는 잊어버렸다. 너에게 있어서 구원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말았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서 걸어오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던 승리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지난주에는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왜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으니까. 야곱에게 주신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잘났고 그 영광스러웠던 그 성읍 땅에 온갖 못된 곳으로 엉겅퀴로 가시로 그냥 가득 차있다.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 아십니까? 그 10절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0절 맞네요. 10절 끝에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뭇가지도 이종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나무 심은 거예요. 이 말은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가 노력하면서 수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지고 수고한 게 아니라 자기조차고 자기 좋아하려고 자기 좋으려고 말도 잘 안 나와. 자기 좋으려고 자기 노력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의 나무를 이종했다고 그랬어요. 옮겨 심은 거예요. 이방의 나무를 옮겨 심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미 했어요. 북쪽의 왕 가운데 가장 유명한 못된 왕이 있다고 그랬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다고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은 이방 여자예요. 근데 이 이방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었던 우상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어느 산에서? 갈멜산에서 접전을 벌였던 그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사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웠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의 신들, 이방 신들을 옮겨다가 어디다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셨던 언약의 땅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의 그 신들을 갖다 옮겨 심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팬데믹 때문에 저희 집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이게 좋은 변화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에 제 아내가 이렇게 선인장을 가꾸네요. 선인장이 이렇게 크면 옆에 새끼 치면 또 떼어다가 화분에다가 담고 그러면서 아이고, 제 아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어떤 날은 저한테 선장은 물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안 주거든요. 물은 자기가 안 줘요. 제가 줘요. 물 주거든요. 근데 또 어떤 날은 선인장 물 줘야 된다고 또 물 많이 주라고 그러고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직은 죽질 않았으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인장을 옮겨서 심고 나서 선인장 꽃이 피는데 꽃 되게 이뻐요. 우리 실비아 집사님네 만큼은 안 이쁘지만 되게 이뻐요. 근데 여러분, 선인장에 선인장 꽃 나오는 게 맞습니까? 장미꽃 나오는 게 맞습니까? 선인장을 키우면서 백합꽃이 피기를 기대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이 이방의 나무를 가져다가 옮겨 심으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느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엉뚱한 것을 가져다 심고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라고 지금 따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일은 만무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우제가 뭔지 아시죠? 기우제는 아마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민족이든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바오 원주민들도 기우제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조선시대 때에도 기우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나 역병이 돌 때에 그 왕이 직접 하늘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선 비가 올 때까지 제사 드리는 것을 기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이 있어요.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이 있는데 뭐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요새는 조금 좀 찝찝해져 가고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라고 할 때에 그냥 우리들 생각에는 교회만 기도하는 것 같고 기독교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냥 모든 종교에게 다 부탁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모든 종교에게 불교에는 석가모니에게 부처에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슬람교는 모하메드에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종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기도의 날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멋있어 보여요.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한다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기적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손안에 놓고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으로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권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요구하십니다. 나만 믿으라고. 나에게만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한국에서부터 또 들려오지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지금 강하게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동성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성적으로 취향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인데 거기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차별하느냐?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나무를 옮겨다 심고 아무리 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상이에요, 다 비비고 비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꽝입니다. 헛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밖에 남지 않는가 하면 극심한 고통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앞에 자막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하는 목적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다만 극심한 고통의 결과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열심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열심히 산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비록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런 온갖 것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지게 될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놓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애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12절의 첫 번째 말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슬프다예요. 저 멀리서부터 민족들이 충돌을 하고 전쟁의 소리가 나고 마치 파도의 소리가 치는 것처럼 들려올 때에 이사야는 남쪽 출신이에요. 유단 나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가 되어지는 그 심판의 경고를 하면서 신나는 모습으로 예언하지 않았어요. 아픔을 가지고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픔의 마음으로, 슬픔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반대로 너희 이스라엘아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하느냐라고 예언하고 있고 심판의 목소리를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멀리서부터 오는 그 충돌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사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런데 반전이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 피셔야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그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13절로 갑니다. 중간에서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13절 초반부까지는 열방이 막 충돌을 하고 전쟁을 나는 그런 소리로 막 오고 있는데 주께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꼼짝마. 가만히 못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수르에 대한 설교했을 때 들으셨죠? 아수르가 막 침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 아수르야 너는 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아. 하지만 너의 일이 다 마치고 나면 내가 너를 꺾어버릴 거야. 그 이유는 뭐예요? 교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꺾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유다에 들어와서 다 쑥대밭을 만들고 예루살렘만 남겨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송장이 되었더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막 쳐들어옵니다. 예,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꾸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없어졌나니 아침이 오기 전에 없어졌다라고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슬픔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못 오게 하겠다, 멸망시키겠다, 하룻밤에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우상입니다. 필요한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분명하게 나눴어요. 왜 우리 돈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믿으면 우상입니다. 우리 건강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너무 의지하면 우상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 때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의 권력 우리가 때로는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를 의지하고 정부를 믿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수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주보에 적어놨기 때문에 앞에 자막을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보 표지를 보십시오. 주보 표지에 시편 66편 9절의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밑에 글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 우리에게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오지마! 건들지마! 누구를 건들지 말라고요? 우리예요. 원수들에게 우리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어서 비록 소수의 남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목적을 알게 하시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법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